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백악관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 정권 이양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에 개최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선거 관련 연설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자신이 일부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비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8년 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자신도 일부 매우 큰 차이점이 있었던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그럼에도 부시 전 행정부는 원활한 정권 이양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어제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패배를 인정한 뒤 행한 연설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열린 마음으로 트럼프 당선인에게 국정을 이끌 기회를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들에서 어젯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미 동부 뉴욕과 필라델피아, 보스턴, 또 서부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에 모인 시위대는 트럼프 반대, 인종차별, 미국 반대 등을 외치며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주요 도로를 가로막은 채 시위를 벌이고 히스패닉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학생들도 참여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시위대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의 선봉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를 인종차별과 성차별, 외국인 혐오주의자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정부도 이스라엘과의 강력한 동맹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어제 세계 유대인 의회 만찬 행사에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행한 공식 연설에서 미국 이스라엘 동맹은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계의 유대인 대회는 전 세계 100개국에 있는 유대인 이민사회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이스라엘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에서 자신의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고 유대인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이 지난해 서방 주요 6개국과 합의한 중수 제한량을 올해 두 차례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란 정부가 올해 1월 핵합의 이행일에 중수 제한량 130톤을 초과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이란 정부가 아락 핵시설 등에서 원자로에 사용되는 중수 130.1톤을 비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초과된 중수를 수출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며 이란이 이를 IAEA 측에 숨기려 하지 않았다고 언급된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은 지난 1년간 이라크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겨냥한 연합군 공습 과정에서 민간인 6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주도 연합군이 공습을 시작한 지난 2014년 8월 이후 전체 민간인 인명피해는 사망 119명, 부상 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미군에 의한 민간인 사망은 전체 연합군 공습 피해의 3분의 2에 해당됩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그러나 실제 민간인 피해 규모는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청은 오늘 크림반도 내 군사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을 공격하려 한 우크라이나인 테러 용의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보안청은 이들이 폭발물과 무기를 갖고 있었으며 우크라이나 국방부 출신 정보요원들로 구성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러나 러시아 보안청의 이 같은 발표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10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미 대통령 당선인과의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뉴트 깅그리치 전 연방 하원의장과 밥 코커 공화당 상원의원 또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대사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탈북민 단체들이 다음 주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 북한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세계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는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한국 측은 또 차기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차원의 정책 대응 방안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10일 전화통화를 하고 강력한 미한 동맹과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10일 오전 9시 55분부터 10여 분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한국 방어를 위해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고 미국과 한국의 안보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며 미한 동맹 관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화의 초석이 되온 만큼 앞으로도 동맹 관계를 강화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100%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미한 양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며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호한 대응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의 필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통화가 트럼프 캠프 측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성사된 것이며 미한 동맹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진혁 대변인의 10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오늘 통화도 트럼프 캠프 측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서 한미 동맹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미 대통령 당선인과의 정상 통화로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보다 하루 앞서 미 대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전을 발송하고 미한 간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오바마 현 행정부와 트럼프 차기 행정부 간의 정책 기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9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미 대선 결과가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북핵 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인수위 단계부터 미 차기 행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9일 미 대선 관련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미 대선 결과와 관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온 만큼 각 분야별로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 공약을 점검하고 심층 분석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트럼프 당선인 측 외교 안보 분야 주요 인사들과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로서는 미국의 신행정부 하에서 한미동맹을 가일층 심화 발전시키고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는 한편 한미의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이 트럼프 당선인의 후보 시절 발언과는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미 차기 행정부와 한국과의 동맹 조약이 잘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기존의 미한 간 합의 사항에 대해 미국 측과의 공조 속에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북한과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드러난 대북 정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외교와 국방을 이끌 인물이 누가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 정책에 대해 대부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 이따금 언급한 북한 관련 발언들로 대북 정책 방향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답변을 유보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과 국무와 국방장관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을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예측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국제전략연구소의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 사무소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But it does indicate that Trump on the one hand is unpredictable and he's a deal maker. Negotiation is his
비록 트럼프 당선인이 예측 불가능하지만 협상 능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 국무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밥 코커 공화당 상원의원이나 국방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는 스티븐 헤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은 과거 북한과 대화에 나선 전력이 있는 인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부회장도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He has expressed a willingness to engage in direct dialogue, as did President Obama early after his victory. So we'll see what kind of window.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 직후인 8년 전 북한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 역시 이런 의지를 표명했고 이는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엔 중국과 러시아와 더 깊은 협력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도 포함된다고 노퍼 부회장은 덧붙였습니다. 노퍼 부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아시아 태평양 문제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것이며 이들 중에는 공화당 행정부에서 관련 일을 해본 인물들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독자 제재 방안 등을 포함한 현재의 미 대북 정책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는 상황에선 당장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현재 미 의회가 북한 문제에서 초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On North Korea, however, I would say you have a very united Congress where both the Democrats and the Republicans have a very similar view.
현재 의회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더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는 등 북한 정책에 있어 단합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임명할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이런 의회의 시각에 동의하느냐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트럼프 당선인은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고 어쩌면 신경질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은 앞으로 4년간의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아시아 정책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 적이 없고 심지어 주목할 만한 아시아 정책 자문관을 내세운 적이 없다며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트럼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며 정상회담을 하겠다면서도 중국이 개입한 쿠데타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면서 국제사회의 일치된 정책인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유지하겠다거나 강화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에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누가 맡게 될까요? 미국 현지 언론들은 여러 후보군들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인터넷 매체인 폴리티코 등 일부 언론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각에 참여할 인사들을 예상하는 기사를 선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국무부와 국방부의 수장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눈길을 끕니다. 먼저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장관으로는 뉴트 깅그리치 전 연방 하원의장과 밥 코커 공화당 상원의원,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대사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자들을 이끈 공로가 있고 상원 외교위원장인 코커 위원은 국무장관 제안이 오면 심각하게 고려해보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었습니다. 볼턴 전 대사는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과 유엔 대사를 지낸 대표적인 강경 보수파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는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의 외교 정책 자문을 맡았고 현재는 폭스뉴스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 의원들 가운데 가장 먼저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한 뒤 트럼프 캠프에서 중요한 참모로 활약했던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도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장관으로는 스티븐 헤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짐 탈렌트 전 상원의원 그리고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2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국방정보국 국장을 지낸 마이클 플린 전 육군 중장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블린 장군은 트럼프 후보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참모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블린 장군은 퇴역 군 장성의 경우 7년이 지난 뒤에야 국방장관이 될 수 있다는 규정에 제한을 받습니다. 블린 장군이 국방장관이 되려면 연방의회가 이 규정의 적용을 면제해야 합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블린 장군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 자리를 맡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들은 또 일찌감치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던컨 헌터 연방 하원의원도 국방장관 후보로 지목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은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과 핵 문제 해결에 앞장서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에 대한 탈북자의 바람을 김현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트럼프 당선자에게 거는 미국 내 탈북자들의 기대는 한결같았습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모르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는 겁니다.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2014년 탈북한 김혜성 씨의 말입니다.
저는 재작년도에 탈출해서 자유를 만끽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자유도 절반짜리 자유고 우리가 누리는 행복도 절반짜리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 북한에서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도 못 느끼고 있으니 참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내 인권 문제와 강력한 정책을 실시해줬으면 합니다.
미주 탈북자 선교단체를 운영하는 마영애 씨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인권 탄압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자는 청원 운동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김정은이도 우리가 지금 국제 ICC에 이제 그 회부해서 국제사회가 침벌할 수 있는 그것을 저희가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꼭 이 문제에 오른손 들어주실 걸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탈북대학생 조은혜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서 이제 북한 인권을 향해서 외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인권 단체들도 많은데 저희들의 목소리에도 좀 더 귀 기울여 주시고 좀만 더 관심을 두고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탈북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처음 입국한 데보라 최 씨의 바람도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야 바라는 점이 한 가지죠. 그냥 북한 인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북한 인권에 되게 도움이 되는 많은 정책들을 좀 연구하셔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것들을 내는 데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미국 내 탈북자들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겁니다. 3년 전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정혜민 씨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을 압박을 하든 대화를 하든 어떤 방법에서든 전 이 북핵 문제를 꼭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탈북자 김혜성 씨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 행정부가 북한에는 보다 강력한 경제 제재, 즉 그들이 자금수를 처방하는 제재, 금융 제재와 함께 또 군사적인 제재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들이 계속 핵 개발과 미국 위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정책을 실시해 줬으면 합니다.
탈북자들은 또 미국이 더 많은 탈북자를 받아들이고 이들이 미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미국 입국을 위해 3년 넘게 태국에서 기다려야 했다는 탈북자 정혜민 씨는 더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정말 우리가 미국에 온 거는 천국에 온 기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들어오는 게 정말 힘든지는 모르겠어요. 들어오는 길을 좀 빨리 수용을 해가지고 우리 북한 사람들도 미국이 어떤 나라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마영애 씨는 탈북자들이 미국에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의 하나원 같은 정착교육시설을 설립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정착교육시설을 그냥 이제 다른 나라 난민들과 같이 키워놓지 말고 바로 그런 난민 쉘터로 가서 올바른 이제 미국에 대한 관점과 이런 그 교육을 제대로 받고 미국 사회에 정착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 탈북자들은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 등 물품이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며 절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공군은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이 오늘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하는 공군의 전술 정찰기를 직접 타고 한국군의 경계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매라는 별명을 가진 한국 공군 전술 정찰기는 주로 군사 분계선과 북방 한계선 인근 상공을 비행하면서 북한군의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상에 전송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 징후를 포착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정 총장의 정찰 비행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무수단을 비롯한 미사일 시험 발사로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는 데 대해 한국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군은 밝혔습니다. 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보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최근 미국 조야에서는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접근에서 벗어나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이른바 대화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한국 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 국면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어려운 데다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견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내년까지 북한이 핵전력 완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틀을 마련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동대학교 박원건 교수입니다.
제재는 필요합니다. 근데 제재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죠.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대화 협상이 불가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최소한 북한을 제외한 5개국 간의 사전에 대한 그런 협의와 동의는 필요하다, 공감대는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의 특사를 보내서 이렇게 바이레터럴하게 양자 간의 그런 협상과 그런 논의를 할 필요가 있죠.
여기에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서 미북 협상이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북핵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만큼 향후 북한과 탐색적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7일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조윤영 중앙대 교수입니다.
실제로 미국 조야나 몇몇의 관료들의 입장을 보게 되면은 비핵화와 협상의 병행론 그리고 평화협정에 대한 그 병행론이 상당히 그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바마 정부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미국 간에 있어서의 미북 간에 있어서의 직접 협상이 하나의 그 중요한 테마로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발간된 미국 외교협회 보고서는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는 문턱을 낮추고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말 말레이시아에서 이뤄진 미북 접촉도 차기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둔 양국 간 탐색전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중국 정부 역시 북한의 사체 실험 이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병행 추진을 주장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이에 따라 국제사회 대 북한의 대결 국면이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때를 대비해 한국 정부가 한국판 평화체제론을 수립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서강대학교 김재천 교수는 북한의 사체 핵실험 이후 미국 내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고려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향후 전개될 협상 국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전체제의 당사국으로서 그러니까 지금의 정전체제를 어떻게 하면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이 저 프레임워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의견 정리가 돼야 되고 대화에 이제 그 테이블에 올라왔었을 때 우리가 분명히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북한이 충족시켜야 되고 이러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조성을 갖다 해내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평화체제의 아니 한국판 코리안 버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단기적으로 검증 가능한 핵 동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달 18일 열린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토론회에 나선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 본부장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김정은이 뭐 당장 비핵화 협상에 나오든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는 어찌 보는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추구할 그런 성질이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 목표를 설정을 해서 북한이 병진 노선 대신에 비핵 경제 이거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줘야 되고 이상적으로 말한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대북 제재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북핵 위협을 어느 수준까지 근본적으로 제거하느냐에 대한 한국과 관련국들 간의 인식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핵 동결에서 근본적인 북한의 핵 폐기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지적됩니다. 당국대학교 이동민 교수입니다.
비확산을 이제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이제 중시하는 당사자국들과 그 실질적인 북한의 핵 위협을 가지고 있는 한국 간에는 이제 현저한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만약 그 비핵화를 위한 공식적인 대화가 재개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관건은 1차적인 핵 동결 수준에서 근본적으로 핵 폐기의 단계로 갈 수 있는 그 추동력을 받을 만한 그 정책 대안과 그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제재와 압박을 일정 기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북핵 육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비핵화 대화에 나올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과 같은 손반망이 제재로는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결코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도록 설득하면서 중국의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움직임이 가시화된 뒤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미한중 간 전략 대화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8월 말 수해로 폐허가 된 북한 함경북도 일대를 찍은 위성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 사진을 통해 드러난 피해 현장 모습을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간 위성업체 디지털 글로브사가 지난 9월 14일 포착한 위성사진에는 두만강과 인접한 함경북도 무산군과 회령시의 마을이 토사로 휩쓸려간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8월 말과 9월 초 태풍 라이언록이 강타한 이 지역 마을은 말 그대로 폐허가 됐습니다. 주택 수백여 채가 모여있는 마을 단위의 지역 최소 3곳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일부 지역엔 중장비가 동원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같은 지역을 찍은 위성사진과 비교해볼 때 주택은 물론 학교로 보이는 건물과 논 등에도 토사를 동반한 큰 물이 지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은 수위가 높아져 회령의 경우 중국과 국경을 잇는 다리 아래에 있던 모래섬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또 네모 반듯했던 논밭은 황토색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위성사진 무료 제공 서비스인 구글 어스에 공개된 이들 사진은 당시 참혹했던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엔은 수해 직후인 지난 9월 6일에서 9일 수해 지역을 답사한 뒤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지 학교와 유치원, 보육원이 모두 파손됐다며 이번 홍수 피해는 50여 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산군의 피해가 가장 크다며 5만여 가구가 수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실제 위성 사진을 보면 무산군의 피해 상황은 충격적입니다. 무산군은 두만강변을 따라 이어진 약 1.2km 일대 마을이 전부 폐허가 됐습니다. 국제적십자사가 최근 공개한 수해 현장 동영상에는 무산군 수재민들이 현재 국제사회가 마련해준 임시 천막에서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8월 말 홍수로 집을 잃은 37살 박은혜 씨는 이 동영상에서 홍수로 마을 전체의 모습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길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서 밟고 있는 자리가 여기가 길이고 그다음에 저기 저 지금 이 대원스님 연구실 앞은 이 앞에 쭉 이 앞에 이렇게 하단이랑 있고 예 여기 꽃이랑 피고 그다음에 여기는 유치원 아들이 마당이 막음해서 군에도 있고 이렇게 이 이리고 여긴 길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강변이 됐단 말입니다. 여기 지금 강이 흐르는 데가 강이 돼서 다 돌석 죽여서 이런 제방공사까지 한 강이 됐습니다. 제방 높이가 내한테 한 이만큼 됐는데 구길 다 넘어놨단 말입니다. 물이.
박 씨는 현재 남편 그리고 11살 된 딸과 함께 임시 천막에 살고 있다며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가 없어 밤에 불빛도 없고 얇은 이불 하나에 의존해 추위를 이겨내고 있다는 겁니다. 현지 주민 심혜선 씨도 8월 말 홍수로 모든 것을 잃고 임시 천막에서 살고 있다며 남은 것이라고는 그릇 몇 개와 얇은 담요, 이불 두 개, 그리고 식수 정화제가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수재민 33만여 명을 지원하는데 미화 1,5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목표액의 25%밖에 모금되지 않았다며 추가 지원 없이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세계 각국의 탈북민 단체들이 다음 주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북한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세계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 행사는 전 세계 탈북민의 힘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탈북자 단체인 국제 탈북민연대가 제1회 세계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벨기에 브뤼셀 등지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국제탈북민연대 김주일 사무총장은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유럽과 미국, 한국 등에서 독자적으로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진행했지만 전 세계 탈북민 단체들이 연대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단합되고 연합된 힘으로 국제사회에 북한의 그 문제를 알려야겠다 싶어서 이번 행사는 전 세계 각국의 다양한 역량으로 정착해 있는 탈북민들의 연대해서 북한 글로벌 세계 북한 자유주간을 개최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영국과 미국,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7개국에서 19개 탈북민 단체들이 참가한다고 김 사무총장은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세계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열리는 북한인권 세미나와 인권선언 발표, 벨기에 유럽의회와 캐나다 토론토 시청 앞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사진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 앞에서 열리는 북핵 반대 시위와 프랑스 주재 북한 대표부 앞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개선 촉구 시위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의 탈북민 단체들은 북한 정권 규탄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행사에 동참한다고 김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이런 행사들을 통해 탈북민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북한 인권 문제 열악성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북한 주민들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탈북민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탈북민들이 그냥 이렇게 북한 탈출에 나와서 정착하는 데만 국회에 있는 탈북민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구성과 저항력이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는 그 힘을 분산할 때라는 그 힘을 전 세계에 널려있는 탈북민들의 연대된 힘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번 주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전 세계 탈북민들의 힘이라는 그 포인트로 저희가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김 사무총장은 전 세계 탈북민들이 연대하면 북한의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며 세계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통해 그 힘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저희 B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B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B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이 들어왔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백악관을 방문하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하고 정권 인수 문제를 논의하는데요. 미국 대선 결과 관련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예.
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확정되면서 세계 각국이 앞다퉈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특히 멕시코와 중국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서 재벌 총수들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첫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어제는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들었는데 오늘 이제 백악관을 방문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 20일에 열릴 취임식을 앞두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하고 정권 인수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이전에 이제 선거 결과 발표 이전의 상황을 저희들이 잠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기간 가운데 같은 당의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위해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 자격 이 없다 이렇게 이제 비판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요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하고 서로 입장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은 비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8년 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과도 여러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지만
네.
부시 당시 대통령 측이 이 원활한 정권 이양을 위해서 애썼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뭐 자신 역시 백악관 직원들한테 이 성공적인 정권 인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지지했다면서 평화적인 정권 이양은 미국 민주주의의 특징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예.
트럼프 당선인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길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선거운동 과정에서 역시 뭐 상대죠. 트럼프 당선인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화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지지자들 앞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연설을 했는데요.
네.
선거 결과에 크게 실망했지만 트럼프 후보에게 마음을 열고 국정을 이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결과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공화당 내에서도 좀 분열이 있는 그런 특이한 양상이었습니다. 특히
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트럼프 당선인과 내내 껄끄러운 관계를 보여왔었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초에 트럼프 그 당시 후보의 이 성추행 논란이 벌어지면서 더 이상 트럼프 후보를 옹호하지 않을 거고 트럼프 후보를 위해서 선거 운동을 벌이지도 않겠다고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상황에서 역시 하원 의장 단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요. 트럼프 당선인 덕분에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을 했고요.
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이 단합된 공화당 정부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선거 이전에 싸울 때는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걸 승복하는 게 뭐 미국 선거의 전통 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클린턴 전 장관의 지지자들 가운데는 결과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 여러 도시에서요 수천 명이 트럼프 당선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
먼저 뉴욕에서는 이 트럼프 당선인의 사무실하고 자택이 있는 건물인 이 트럼프 타워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예.
시위자들은 Not my president,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는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또 Love Trump's hate, 사랑은 증오를 이긴다라는 문구가 쓰여진 팻말을 든 사람도 많았는데요.
예.
이 트럼프 당선인의 이름을 빗댄 건데 이
네.
트럼프라는 말은 또 영어로 이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시위자들은 미국이 큰 실수를 했다, 두렵다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했던 몇몇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죠. 이를테면
네.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높은 장벽을 세우겠다라든가 테러를 막기 위해서 이슬람교도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겠다. 이런 반이민 정책들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네.
이런 점들을 여전히 우려하는 시민들이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반이민 정책을 실제로 강행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을 인종차별주의자, 성차별주의자로 보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운동 기간에 트럼프 당선인이 한 발언 때문이죠. 어제 뉴욕과 워싱턴 DC 같은 동부 도시들뿐 아니라요. 서부 로스앤젤레스와 시애틀 같은 여러 도시에서도 뭐 대체로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예.
아직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런 항의 시위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세계 곳곳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단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 소식에 세계 각국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세계 여러 나라가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것으로 봤기 때문에 같은 민주당 소속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예.
결과는 달랐죠. 그래서 당혹스러운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기존 미국의 국제협력관계를 대부분 다시 생각해보겠다라고 말하면서 극단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예. 예,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나라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적대적인 나라라면 어떤 나라를 들 수 있을까요?
이웃나라 멕시코가 대표적인데요.
예.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 이민자들을 사실상 범죄자로 간주하는 발언을 반복했고요. 멕시코와의 국경에 그 멕시코 측의 비용 부담으로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수차례 강조를 했었죠.
예.
또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지 않으면 폐기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미국에 들어오는 멕시코의 수출품에 35%의 관세를 부과할 거란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미교역이 전체의 이 80%를 차지하는 멕시코의 수출이 큰 타격을 예.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실현이 된다면 멕시코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
네.
멕시코 대통령이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요. 어제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직후에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화 걸어서 축하 인사를 하고 이 빠른 시일 안에 회담을 열자고 합의한 걸로 AFP 통신이 전했는데요.
예.
니에토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 정권 인수 기간에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미국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양국 관계에 새로운 국면이 열리겠지만 이것이 훌륭한 기회가 될 것으로 여긴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특히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장벽을 설치하겠다라고 트럼프 후보가 이야기를 했고
네.
또 이 비용 문제가 또 이야기가 됐었는데 멕시코 측은 비용을 못 내겠다 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군요.
네, 클라우디아 루이스 마시에우 멕시코 외교부 장관이요. 어제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미국과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비용을 낸다는 건 통합을 마음속에 그리는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다면서 국경 장벽 설치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예.
미국에는 3,350만 명의 멕시코 출신 이민자와 그 후손들이 살고 있고 이들은 미국 국내 총생산의 8%를 차지하는 등 미국 경제와 사회 저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예.
이민자들을 차별하지 않는 통합 정신을 역설한 거죠.
예. 자, 또 중국 역시 트럼프 당선인과 적대적으로 좀 각을 세웠던 나라 가운데 하나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칭하거나 부당하게 무역 이익과 일자리를 그 미국에서 빼앗아가는 나라로 설명하면서 제 몫을 찾게 해줘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
오늘 중국 어권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은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서 10일 축하 전화를 걸어서 양강 그 경제 국가로서 세계 발전과 번영을 증진하는 책무를 함께 해나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네.
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요. 가까운 시일에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초청을 했고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음 달 뉴욕에서 트럼프 당선인하고 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당선인이 결정된 이후에 국제금융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습니까?
네, 어제 미국 다우존스와 나스닥 또 S&P 500 지수 주요 증시들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뭐 하지만 이내 안정을 찾으면서 오히려 반등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예.
전날 미국 대선 결과로 불확실성이 반영돼서 일본과 한국, 홍콩, 대만 이렇게 아시아 금융시장이 급락한 것 같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 건데요.
예.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그 승리 연설을 통해서 화합구 추구 기조로 시장의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된 점 등을 미국 증시가 상승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재벌 총수들이 검찰에 불려가 수사를 받을 예정이라고요?
네, 최근 한국에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최순실 씨가 두 개의 민간 재단을 통한 대기업들의 모금에 관여해서 관련 자금을 자기 개인 회사로 빼돌리려 했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주를 이루는 이른바 최순실 사태가 사회 전반을 휩쓸고 있는데요.
네.
이 대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피기 위해서 이 검찰이 대기업 총수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는 건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에요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서 비공개 면담을 한 걸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예.
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이들 재벌 기업들한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라고 독려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예.
얼마 전에 이것이 바로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 일이다라고 진술을 하면서 박 대통령이 실제로 재단 모금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알아봐야 할 필요가 생긴 거죠.
예.
이 한국 언론들이 대통령과 재벌 총수 간 면담에서 실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내용을 파악하는데 지금 이 검찰이 주력할 걸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총수들을 소환해서 정말 대통령의 압박이 있었느냐 이렇게 네. 좀 물어보겠군요.
네.
자, 그렇다면 또 뭐 한 의혹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내고 어떤 특혜, 그 대가를 받아간 정황들도 파악이 되고 있다고요?
예, 재벌 총수들이 어렵게 만나는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경영 상황에 관한 민원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큰 걸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뭘 좀 해결해달라 이런 그렇죠. 부탁이죠.
예. 예. 실제로요, 당시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 또 수감 중인 SK, CJ그룹 총수에 대한 사면과 복권, 또 삼성그룹의 후계자 승계 문제에 대한 법적 절차 처리, 뭐 이렇게 각각 사정에 급한 민원 사항이 있었던 때였는데요.
예.
그런데 최근 이런 문제들이 쉽게 풀린 정황에 드러나고 있는 걸로 한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의혹들과 관련돼서 한국의 시민단체가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을 고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 최순실 씨 그리고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고발하면서 제3자 뇌물 공여죄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이 밖에도 최순실 씨가 대기업의 그 재단 모금을 강요하고 자금 사유화를 시도한 정황 말고도 다양한 국정 현안에 개입한 의혹이 확산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의 퇴진 요구가 가중되는 등 지금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혜영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 들어서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1.5에서 3m 사이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내일 오전에 대체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부터는 다시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4도, 낮 최고 기온 10도, 안주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10도, 양덕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7도, 중강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황해도 역시 오전에는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 들어서는 그치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3도, 용현 아침에는 5도, 낮 기온 13도, 신계 아침에는 3도, 낮에는 11도가 예상되는데요. 오늘보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오른 모습이죠.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내일 오전에 역시 한때 비나 눈 예보가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다시 개개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3도, 낮 기온 12도, 심포 아침에는 5도, 낮에는 11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6도입니다. 풍산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4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은 역시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기온은 영하 2도입니다. 동해북부 해상과 서해북부 해상 오전에는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1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잠시 뒤 백악관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 정권 이양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에 개최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어제 선거 관련 연설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자신이 일부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비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8년 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자신도 일부 매우 큰 차이점이 있었던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그럼에도 부시 전 행정부는 원활한 정권 이양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어제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패배를 인정한 뒤 그 뒤 행한 연설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열린 마음으로 트럼프 당선인에게 국정을 이끌 기회를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강력한 동맹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어제 세계 유대인 의회 만찬 행사에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행한 공식 연설에서 미국 이스라엘 동맹은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계 유대인 대회는 전 세계 100개국에 있는 유대인 이민 사회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지난달 이스라엘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에서 자신의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고 유대인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들에서 어젯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미 동부 뉴욕과 필라델피아, 보스턴, 또 서부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에 모인 시위대는 트럼프 반대, 인종차별, 미국 반대 등을 외치며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주요 도로를 가로막은 채 시위를 벌였으며 히스패닉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학생들도 참여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시위대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의 선봉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이 지난해 서방 주요 6개국과 합의한 중수 제한량을 올해 두 차례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란 정부가 올해 1월 핵합의 이행일에 중수 제한량인 130톤을 초과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이란 정부가 아락 핵시설 등에서 원자로에 사용되는 중수 130.1톤을 비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 토너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초과된 중수를 수출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며 이란이 이를 IAEA 측에 숨기려 하지 않았다고 언급된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은 지난 1년간 이라크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겨냥한 연합군 공습 과정에서 민간인 6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주도 연합군이 공습을 시작한 지난 2014년 8월 이후 전체 민간인 인명피해는 사망 119명, 부상 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미군에 의한 민간인 사망은 전체 연합군 공습 피해의 3분의 2에 해당됩니다. 인권단체들은 그러나 실제 민간인 피해 규모는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일하던 터키인 판사가 지난 7월 터키에서 발생한 쿠데타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시어도 메론 재판소장은 유엔 총회에서 아이딘 세다프 아카이 판사가 터키 쿠데타와 관련해 지난 9월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메론 소장은 또 터키 당국이 아카이 판사를 접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자신의 요청과 그의 즉각적인 석방 요구를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터키 당국은 쿠데타와 관련해 지금까지 군과 교육계, 법조계 인사 3만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